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스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예, 진흙과 토기장이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항상 진실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예,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 복음성가에도 참 유명한 비유고 구절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대해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못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토기장이의 하는 일을 진흙이 뭐라고 간섭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로 자기의 어떤 해답을 삼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예, 진흙과 토기장이. 이 말씀을 주신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은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맥락을 알아야 그 말씀이 오해되거나 어렵거나 내 마음대로 사용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맥락을 무시하고 말씀을 받으려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게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잠시 미뤄두게 되는 그런 오류도 우리도 범하기도 해요. 진흙과 토기장의 말씀이 주어진 맥락은 뭐 맥락은 당연하게 지난주 설교 때 나눈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큰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다시 본토로 돌이키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하는 일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성읍이 건설되고 내 백성이 포로에서 구원받도록 세상에 어떤 왕이라도 어떤 권세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다 사용해서 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내가 원하는 구원을 베풀고야 말겠다 이렇게 고레스 왕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8절에 보면 45장 8절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의와 공의의 일을 행하실 때 땅이 열려서 그 의와 공의의 은혜를 받고 소출을 내도록 구원을 열매 맺도록 땅도 의롭게 하나님께 열매 올려드리도록 고레스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받지를 않은 거예요. 땅이 마음을 열지를 않았어요. 귀를 열지를 않고 마음을 열지를 않고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참 솜씨도 없구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뭐하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부모였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진흙과 토기장의 이야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포악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 적국에 그냥 억류된 신세로 끌려와 있는 신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늘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는 방도로 바벨론 왕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페르시아에 더 센 왕을 보내가지고 그 이방 왕의 손으로 겨우 구걸받는 것처럼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쏙 마음에 시원하게 내키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성읍이 예루살렘이고 내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고 내 이름으로 일컫음 받은 백성이 이 백성인데 그 백성을 회복시키려면 다른 나라 상관없이 다른 권세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저 이방 나라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해서 그 나라 덕을 봐서 겨우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나요? 진흙이 반항도 못하지만 진흙이 이렇게 왜 사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비유지.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그러면 다른 진흙 갖다가 다르게 만들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걸 굳이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거듭거듭 자세히 네가 옛날 일을 생각해봐라 네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라 세상의 모든 일을 한번 살펴봐라 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나 같은 은혜가 어디 있냐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반항하는 토끼를 그 진흙을 진흙 덩어리를 품에 그냥 안으시고 놓지 않고 그래도 나는 네 토기장이고, 그래도 나는 너를 아름답게 만드는 너의 창조자고, 그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고, 그래도 나는 너의 구속자고, 그래도 나는 너를 조성한 하나님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참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장래 일에 대해서 나에게 좌지우지하라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 내가 창조주인데 하늘을 내 손으로 펴시고 그 하늘의 아름다운 달과 별들과 천사와 권세들, 하늘의 군사를 만든 그 창조주이고, 내가 땅을 만들되 보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고 온갖 과실나무와 온갖 좋은 것들이 자라게 하고 그 위에 내 아들, 내 자녀, 사람을 내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든 창조주가 아니냐.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의로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란 것은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고레스를 내가 의로운 생각으로, 의로운 판단으로 일으켜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목적이 내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 포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기의 그 하시는 일을 피조물들이 무어라 간섭할 수 없는 절대자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공의로 일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선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간섭하여 일하신다면 평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귀인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흡족한 복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의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토기장이 하는 일은 진흙은 모르는 법이에요. 원래 창조주가 하는 일은 피조물은 모르는 법이에요.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셰익스피어는 창조자고 햄릿은 피조물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극작가, 셰익스피어라는 극작가가 햄릿이라는 인물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아나요? 햄릿이 셰익스피어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혹시 안다면, 햄릿이 뭐 셰익스피어를 언급하거나 셰익스피어를 알고 싶거나 감사하거나 예배할 수 있다면, 유일한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대사 가운데 햄릿을 만들 때 자기 그 창조주인, 창조자인 자기에 관해서 무슨 대사를 써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아는데,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돼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던 모든 그 거역의 징벌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돼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피조물이 창조주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어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짐작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야,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서 그 하시는 선한 일에 다 맡겨드려야, 그 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사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마음에 드는군, 다른 종교보다 뛰어나군, 다른 진리보다 훌륭한 구원의 교리이군,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감당하시고 깨어질 토기처럼 다 깨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시작 의도하신 대로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지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만,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와 경배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그렇게밖에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마음대로 하시는데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신다.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마땅히 행할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원수된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겠다는 토기장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손에 붙잡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 맡겨드려야만, 그 손길이 역사하셔야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만 그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경외와 감사로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심령을 맡겨드려야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고상한 하늘과 땅의 진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뛰어나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세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 구원의 방도 중에 기독교를 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어? 저게 더 좋을 텐데. 다른 토기장이가 낫겠구만. 자식이 부모에게 왜 이렇게 낫습니까? 다른 부모가 낫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탄식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진실한 예배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곳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어져 나가려고 하는 토기장에도 붙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뛰쳐나가려는 그 자식도 붙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진실한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것을, 하나님이 진흙 같은 나를 만들고 계셨던 토기장이신데 지금 이 자리까지 아름답게 역사해 오신 것을 비로소 눈을 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겼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드렸다고 갑자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했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아들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 걸작품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만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기장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우리처럼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피조물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셔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을 손에 붙들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말씀에 그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맥락, 성경의 그런 앞뒤 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맥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우신 창조자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놀라우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토기장이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과 우리 인생과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열려 받아들이고 구원과 의를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뜻대로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아버지께 칭찬을 들으셨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만나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비로소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집 나가 있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헛된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모든 죄악의 길을 미워하며 돌아서 뭐 끝까지 가지 못해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질 때 여전히 구속자이셨던, 여전히 아버지셨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만큼만 거룩해진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 만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저희는 그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종노릇이나 해야 되겠다라는 작은 아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이심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자기 형상 만드시고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조성자 되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께 맡기는 작은 순종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의에 굶주린 사람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주님만 구원자 된 것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만들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순종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지만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기쁘고 즐거운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